네,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예전처럼 교회에 가고 싶어합니다.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상황에 비춰보면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른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다, 이 한 조사 때문에 굉장히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요즘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를 교회로 부른다고 하면은 뭐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할 것이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교회가 탄생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에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통 관심을 쏟았지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한 핵심은 누구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한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으며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 교회는 대체 무슨 교회냐는 것이죠. 그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서 결국은 로마 혼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한 교회가 되었다, 될 수 있다, 되어야만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뭐 그런데 관심이 없죠. 아, 누가 감옥에 갇혔다더라. 그가 죄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잡혔으니까 이스라엘의 죄수인가? 아니면 본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로마의 죄수인가? 라는 데 생각을 두겠지만,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뜻이 조금 약간 흐려졌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심플하게 직역을 하면 그냥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면 다 부끄러워해요. 어떤 분들은 뭐 그 다른 식구들에게도 잘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 가는 게 전혀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일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는 사람은 감옥 가는 걸 오히려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간 게 지금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죄수의 신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죄수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할 때 아마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죄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끌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일하다가 갇힌 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죄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심플하게 지금 들리는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갇힌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는데 이방인에게 뭘 전했다는 것이죠? 뭘 준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었을 것인데,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은혜의 경륜, 뭐 경륜 얘기가 자꾸 나는데 경륜은 원래 뜻은 청직이에요. 가정총무예요. 그러니까 뭐 경영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 경륜이라는 말에 담은 것이죠. 그 일을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경륜.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이 임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건, 이게 지금 은혜 경륜인데 이걸 너희들이 다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너희들 듣지 않았냐,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오늘 은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이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결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비 자애 때문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나한테 주어졌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종점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나한테 주어졌지만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누군가 때문에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심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혼동이 없었어요. 혼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그가 눈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뜨게 하는데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그가 전해 듣고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누구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내게 받은 이 은혜가 내가 그냥 키핑해야 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나, 이게 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칫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은 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너무 그냥 기쁘고 감사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은 가만 보면 은혜 받았다는데 그릇이 작아. 은혜 받았다는데 사람이 점점 작아져. 뭐 감사하기는 한다는데 이기적이에요.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기쁘고 좋은데,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은혜도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상해버리는 음식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누구를 위해 받은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그 은혜의 경륜에 관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를 본인이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구원하신 건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미 공언된 비밀.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계시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알게 돼. 눈을 밝혀주셔야 알게 돼. 이미 얘기했는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면은 그걸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되어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말씀 안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다 이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구약시대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누가 주목을 했으며 누가 제대로 알아들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면은 예, 이사야서를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그 기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깃발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사야 때 듣고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께로 모든 열방이 돌아온다고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비밀에 가려진 것처럼 된 것이죠. 말라기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말라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아듣죠. 무슨 말씀인지. 아, 열방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겠구나.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겠구나. 이게 얼른 들어오지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누가 이걸 알아들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시선을 줄곧 가지고 계셨지만 누구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드디어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비밀도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얘기 들으면 너희들이 알겠지만 에? 그렇지만은 이 비밀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면 비로소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다른 세대에서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세대에서는 이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6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6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 그 얘기를 큰 윤곽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큰 윤곽이 1장 7절 예, 1장 9절 10절이에요. 1장 9절 10절.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의 경륜, 이게 사도 바울에게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 그냥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구원이 가져다 줄 우주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하는 사건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구원이요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됨이란 단순히 그냥 뭐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고 국가와 국가가 하나 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혹은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그랜드 디자인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 무슨 일이라느냐?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서 이 온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희들 하나 되라 그러면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슨 뭐 갈기갈기 찢어진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퉈서 나는 못 간다?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교회를 그냥 사람의 제도나 무슨 사람의 친목단체나 사람의 동호회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무슨 건물이나 예배당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절대로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옳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지? 이걸 얼마나 골똘히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고십의 흔적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이방인에게 펼쳐지면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지를 그는 이미 내다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키워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가를 드러내게 되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그림이 확실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도대체 교회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심으로 해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세 단어로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하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무슨 학원 선생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입니까? 안전한 투자처를 여기서 얻는 곳이에요? 권력자들에게 줄 서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외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들이 상속자라고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하고 믿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불러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몸의 지체, 팔다리가 되고 뭐 눈과 코가 되고 뭐 간장과 비장이 되어서 이제는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한 몸이니까. 그리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야 할 언약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되었다고 할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은 한마디로 첫 번째는 교회의 특권이 뭐냐? 두 번째는 교회의 상태가 뭐냐? 세 번째는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특권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분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상속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니까. 두 번째로 교회란 어떤 상태에 놓인다고요? 함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싸우는 게 형제입니까? 세상의 얘기고, 가장 뭐 서로 뭐 이렇게 찢고 뽑는 게 자매들인가요? 그 세상의 얘기고, 교회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소명은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베이직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런 언약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이 사도 바울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낮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환상 중에 보좌에가 내려오더니 그러니까 온갖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불결한 짐승들이 잔뜩 담겨 있으니까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못 먹습니다. 잡아 먹으라. 세 번씩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이스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인식이에요. 베드로의 이해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받아주시는구나, 여기까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유럽 땅으로 가서 그냥 온 이방 세계를 향하여 부르심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보면은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한 형제 자매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복음 소통자, 복음 유통자가 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시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그 구원의 선물과 함께 주신 어떤 직분, 사도의 직분, 이게 일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꾼.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뭐 종과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섬기는 자, 집사, 먼저 이런 뜻이죠. 그러나 어쨌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표현을 써도 그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쯤 되면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로 안수를 받아도 그렇고, 무슨 뭐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렇고, 그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뭐 장로 보고 무슨 집사님 부르거나 목사 보고 전도사님 부르면 난리가 나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뭐 사도라고 하든지 죄수라고 하든지 무슨 뭐 일꾼이라고 하든지 종이라고 하든지 그는 하는 가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분한테 무슨 형제님이면 어떻고, 성도면 어떻고, 씨면 어떻고, 선생님은 어떻고, 언니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 호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묶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알량한 무슨 내 체면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8절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명 선언문이에요. 사명 선언문. 나는 뭘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뭘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뭘 위해서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일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 머슴은 어떤 머슴이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없는 것과 같은 내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뭐 가장 작은 자보다 어떻게 더 작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중비교급, 최상급에다가 이중비교급을 쓰는 이런 문법적 오류를 범해가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이라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수가 있단, 머슴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란 머슴되는 일이에요. 교회란 머슴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더 작고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까닭은 그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뭐 달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혜가 넘치게 차고 흘러 넘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도대체 계산하거나 잴 수 없고 헤랠 수 없는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영원부터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은 창조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뭐 블랙홀과 화이트홀 뭐 이런 잘 모르지만은 지금도 끊임없이 소멸되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데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재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창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되게 하셨고 교회라고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내가 일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던 교회 또한 이 세상을 위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머슴이다. 사역자들은 머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슴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것이고 어떤 예수님의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 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자기 고백, 자기 선언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도로 변한 것이죠. 그 전에 쓸 수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왜 교회라고 부르시는가? 교회로 불러놓고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시나? 이런 갈등에 빠지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뭐. 당신은 바울이요? 아니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아야 되고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순복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마음껏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라는 말이 등장했죠.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만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초월하는 교회의 놀라운 위상이 여기 소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조된들도 지금 궁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면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지키느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악한 영들은 이 교회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나는 뭐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다 하면은 사단이 가만두냐고요. 이 세상이 자기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 싫어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착각이요. 그런 무언가의 모습이 되어 살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모습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의 모습이든지 권력의 모습이든지 무슨 뭐 지식의 모습이든지 뭐든지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왕 모습 하려면 하나님의 모습 하는 게 낫잖아요. 그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게 뭔데? 그래서 이 교회 그냥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이 모든 게, 이거 여기 지금 이 표현은 뭐 악한 권세든 뭐 선한 권세든 다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무시로 순간순간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어디부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 왜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나아가서 그걸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속에 바쁘게 살다가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다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뭐 날마다 아버지로 불러봐야 뭐 아무 권세나 아무 능력도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초라하고 더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면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기적을 세세토록 전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후대까지 그걸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 보면 2장 7절 말씀이에요. 2장 7절 말씀이에요. 2장 7절 한번 더 읽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오는 세대 두고두고 오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요, 그 증언을 전하기 위한 머슴 공동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특권, 교회 위치, 교회 상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 좀 여러분들이 뭐 조금 1년 동안 뭐 예배 모여서 못 드렸다고 해서 안심하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 일주일에 한 번 여기는 못 올지 몰라도 나 앞에 날마다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지 누가 압니까? 더욱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3절 말씀에 결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때마다 구하면 이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이걸 걱정할 때냐 지금? 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부탁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좀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좀 죄수 신분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기억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자 무식 같지만은 박사학위를 두 개 가지고 있어도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생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증과 이런 허기와 이런 목마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든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만큼 놀랍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지옥에서 그냥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예수 믿은 지 23년 됐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33년 동안 술자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고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을 몇 사람 만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건물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뭐 장로 집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덧입으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무기력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더 깊이 생각했고 교회 때문에 더 고민했고 무엇이 진정 교회인지를 놓고 기도도 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그런 고민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다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면 이단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기준대로 우리가 교회 되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견딥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면 이런 사태가 5년, 10년, 100년을 가도 이깁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 세 골 넣을 줄 알면 전반전에 두 골 잃었다고 뭐 낙심하겠습니까? 나이 60에 무슨 다국적 기업 회장이 될 운명이면은 나이 40에 부도났다고 그냥 포기하겠어요?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의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안다면 포기할 일도 낙심할 일도 주저할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 되라고 하십니까? 알게 해주소서. 깊이 알게 해주소서. 깊이 깨닫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왕성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단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됨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교회됨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누군가에게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오늘 하루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작은 선행입니까? 아니면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입니까? 주님 알게 해주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백신을 못 구했다고 낙심하고 그냥 소란스럽게 할 일이 아니라 주님, 견딜 수 있다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주님,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국의 교회가 자기가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부인할 때 우리는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야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는 변해야 신실함을 덧입는 사람이오니 주님, 날마다 주의 신실함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신실함을 성품으로 삼아 끝까지 주 오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주님 이 신실한 믿음의 걸음, 변치 않는 걸음, 흔들리지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